안녕하십니까. 강림절은 시스템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거마저도 실험적인 시스템이며 결점과 허약함이 있지만 이 시스템이 없이는 국가는 훨씬 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의존하는 시스템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은 우리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시스템은 깨지기 쉽고 또 일부의 시스템은 진정으로 파괴적이지만 우리 삶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중 많은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강림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질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사야는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재앙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빛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로 모든 것을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 앉아있다 라는 말은 빠졌다는 뜻입니다. 4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현장에 오실 즈음에는 사람들에겐 영적 침묵과 건강하지 못한 진정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인류가 작동하는 시스템. 세상은 어둡고 탐색하기 어렵고 무겁고 마비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제한되어 있고 다리를 절고 가구에 부딪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400년 동안 어두운 침묵을 깨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 빛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따라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무대에 빛이 터지고 어둠은 극복하고 숨길 수 없고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가 스팟라이트를 보는 것처럼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네, 이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다룹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력해졌습니다. 또 우리는 따라야 할 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 빛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 하나 중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볼 때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높은 관점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이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거의 놀라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세상의 빛. 예수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구원 다음으로 두 번째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을 보면 여기 이사야는 세상의 빛이 들어올 때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꿈꾸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빛 없이는 추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빛 없이는 우리는 무게 밑에서 살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네내시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입니다. 이제 당신이란 말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겐 빛이 있지만 우리는 이 빛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평과 시비를 할 때 우리의 빛은 꺼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비판하려는 성향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은혜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참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꺼지지 않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논쟁과 불평은 그 빛과 세상의 빛을 무디게 합니다. 또 우리 안에 빛을 가리는 것은 산만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제가 미국인들이 외롭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6%의 미국인이 심각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거의 항상 18세부터 25세의 젊은 사람들이 확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61%는 비참한 수준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외로움의 결과로 우울증과 불안물증, 심장병, 질병, 가정폭력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외로움은 의심, 결멸, 공격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외로움은 흡연 및 음주에 관련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중에 50%는 누군가가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을 물어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19%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거기에 42%는 자신을 돌봐주는 비가족 구원성이 적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 중 최대 60%가 눈에 보이지 않고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